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과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은 법적 행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번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매우 적은 몇 개 문제를 빼면 모두 잘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일어난 큰 문제들은 델타항공의 컴퓨터 고장과 시위자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눈물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난민 입국 120일 중단과 이라크와 이란,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들의 90일간 미국 입국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 시행 과정 중에 특히 미국 내 공항에서 큰 혼선이 빚어져 영주권을 가진 합법적인 거주자들도 장시간 구금돼 추가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에 앞서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상 규제를 최고 75%까지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규제 한 건이 도입될 때마다 다른 두 건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를 크게 폐지할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사업가가 마약 단속 경찰관들에게 납치돼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많았던 마약 단속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롤란드 텔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은 마약 단속반이 부패한 경찰관들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 숙청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라로사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고 40%의 경찰관들이 부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직후 유혈 마약 소탁 작전에 나선 이후에 7천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대통령과 군부가 미군 주둔과 관련해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필리핀 군부 관리들은 30일 미국이 필리핀에 어떠한 무기고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앞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이 필리핀에 탱크 수송을 위한 무기고를 만듦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양국 간 안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태국 언론 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군부 당국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내 30개 언론 단체들은 29일 군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개혁 주도위원회의 언론개혁법안에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새 법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된 언론인들에 대해서만 활동을 인정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이 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언론인과 언론기관을 감시,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활발했던 태국 언론은 언론 환경의 변화와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태국에서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2014년 이래 언론에 대한 통제와 컴퓨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녀를 선발하는 올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 왕관은 프랑스의 이리스 미테네어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미테네어 씨는 30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86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65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 2위는 IT 출신의 라켈 펠리셔, 3위는 콜롬비아의 안드레아 토바르 씨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난 27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간 난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역시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커져가는 테러 위협과 또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민자에 대한 포용과 기회 또 자유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커피 전문 기업인 스타벅스가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난민 만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 매장을 운영 중인 전 세계 75개 나라에서 전쟁이나 박해 또 차별을 피해 탈출하는 이들을 고용하고 도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성공이 보장되는 나라, 미국과 미국인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31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입니다. It's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With your smile so tender, my heart was captured, my soul surrendered. I spent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Now that you're near, the time is here at last.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It'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Just like a willow, we would cry an ocean if we lost true love and sweet devotion. Your lips excite me, let your arms invite me. For who knows when we'll meet again this way.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It'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It'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It's now or never, my love won't wait. It's 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 사증,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금요일에 발동했는데요. 해당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항의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에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을 관측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화성 탐사기를 쏘겠다는 우주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의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한국인 피살 사건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잠깐 유보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사증, 이 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한 9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금요일 서명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테러 분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7개 나라 모두 이슬람권에 해당돼서 당사국과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반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상 이슬람 국가 국민들이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01년 뉴욕과 워싱턴 등을 공격했던 이 9.11 테러 사건 후에 미국을 노린 공격과 관련해서 기소 대상이었던 180명 가운데서 이번 입국 금지 행정 명령에 포함된 7개 나라 출신은 11명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서 시리아, 리비아, 수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에 9.11 테러 관련자들의 출신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레바논 등은 이번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해당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된 7개 나라 대부분이 이 9.11 사건 이후 미국과 관련된 주요 테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의 격퇴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의회는 이라크는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ISI의 격퇴전에 협력하고 있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역시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이라크 입국 금지 또 이라크 내 미국인 전원 철수를 요구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멘, 이란, 수단 외무부도 이 공식 항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해당 국가 이외 나라에서도 현재 항의 성명이 나오고 있다죠?
예,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우려하고 또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테러에 맞서서 아무리 단호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특정 지역 출신자들 그리고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혐의를 두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고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온다면 개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캐나다 정부도 반응을 내놨군요.
예, 미국과 바로 이웃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입국이 거부된 여행객들 그리고 난민 수용이 좌절된 사람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해당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역시 중동의 이슬람권 국가인 터키 정부도 캐나다처럼 난민들을 환영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한 국제기구도 있군요.
네, 국제이주기구 또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 난민기구가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실명으로 미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한 유엔 고위 관계자도 있는데요. 자이드 빈 라이드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월요일에 국적에 따라서 차별하는 행위는 인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비열한 행위고 테러 예방에 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반면에 일부 유럽 국가의 극우단체 지도자들은 역시 트위터에 미국의 이런 조치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계 각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가지의 작은 문제들을 빼면 모두 잘 돼가고 있다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보고를 공개하면서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입국이 제한된 7개 나라는 단지 시작점에 불과하다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관련 조치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켈리앤 코너의 백악관 선임 고문은 지금의 혼란은 안보를 위한 작은 대가라면서 관련 조치들을 변함없이 집행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에 외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에 러시아,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호주 정상과 잇따라서 통화했고요. 다음 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중동 국가 지도자들과 전화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확장 억제력 제공 등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당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 특히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통화는 약 1시간 동안이나 진행됐는데요. 크렘린궁 대변인은 두 지도자 간의 통화가 기분 좋고 또 건설적인 대화였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두 정상이 러시아 제재 해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추측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제재를 조건부로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우주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고요?
네, 중국이 조만간 이 두 차례의 화성 탐사 임무와 또 한 차례의 목성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우옌화 국가항천국 부국장 겸 국가국방과기공업국 부국장이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우 부국장은 앞으로 3년 후인 오는 2020년까지는 첫 화성 탐사기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첫 화성 탐사기는 이 화성의 주위를 돌다가 표면에 착륙해서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요. 이어질 두 번째 화성 탐사를 통해서는 이 화성 표면에서 토양 표본 등을 채취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계 주변의 소행성 탐사와 목성 근접 비행도 이 탐사 일정에 포함된다고 우 부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현재 이 화성 탐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금부터 46년 전인 1971년에 이 세계 최초로 마리너 9호를 이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1975년에 바이킹 1, 2호를 화성 표면에 착륙시켰습니다. 지금은 이 화성 표면을 탐사하는 차량이 운행 중이고요. 또 민간 우주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가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관측할 계획을 갖고 있군요.
예, 우옌화 국가항천국 부국장의 이날 발표에 앞서서 예,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향후 5년 동안 우주 개발에 관한 전략 목표를 담은 중국의 우주 백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에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을 관측하고요. 이어서 달 표면 탐사와 베이더우 항법 위성 체제 구축, 가오펀 관측 위성 발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오는 2030년에는 관련 첨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발전시킨 우주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벌여왔는데요. 이를 잠시 중단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일요일에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얼마 전 현직 경찰관이 벌인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 살해 사건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다면서 경찰 마약 단속 조직 해체 등 쇄신책 마련을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7개월 만에 7천여 명이 즉결 처형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필리핀 정부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은 경찰 조직이 재정비될 때까지 잠시 중단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인 살해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필리핀 현지에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던 한국 국적의 지모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중부 관광도시 앙헬레스 자택 근처에서 몸값을 노린 마약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서 이 경찰청으로 끌려가서 살해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경찰관들의 부패상을 비판하면서 경찰 내 마약 단속 기구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단속 조직을 구성할 거라고 이날 회견에서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월요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살된 한국인 유족과 만나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였다며 이번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을 국가안보보장회의 NSC의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NSC 구조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인의 3분의 2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당한 적이 있지만 정부나 기업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백악관 앞과 인큰 버지니아주의 덜레스 공항, 또 뉴욕의 JFK 공항 등 미국 내 여러 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Show me what democracy looks like. This is what democracy looks like. 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소리라는 시위대의 구호소리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중동과 아프리카의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한 데 따른 시위입니다.
네, 자, 앞서 이 지구촌 오늘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이번 행정명령이 왜 논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난민 수용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 예멘 이렇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고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한도도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세운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서도 이란과 이라크 등 7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이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7개국 7개 나라 모두 이슬람교도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굽히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금지 조처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특정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요일 그 여러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행정명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일요일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Protecting this nation and our people is the number one priority of this president and our government.
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국인을 해치지 않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란 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파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행정명령이 발효된 직후에 여러 공항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놓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라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7개 나라 국적자의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라인 스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미국 국토안보부는 일요일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 입국은 허용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이 반미국적이라면서 철회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미국의 16개 주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비난했습니다.
네, 자 역시 이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 같다며 비판했는데요.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를 선전에 이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민자 신원 조회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지만 종교 검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시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ACLU 등 인권단체들이 시위와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주말 ACLU는 지난 토요일 이후 2,400만 달러의 기부금이 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CLU가 인터넷을 통해 모금하는 기금은 한 해 400만 달러인데 단 이틀 동안에 몇 배 달하는 돈을 모은 겁니다. 한편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는 화요일 중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연방법 이번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도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퇴치와 국가안보보장회의 NSC의 개편, 또 행정부 관리들의 퇴임 후 로비 활동에 관한 행정명령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째는 합참의장에게 30일 이내에 ISIL 퇴치를 위한 계획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임명직 행정부 관리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5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부서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겁니다.
네.
또 외국 정부나 이 외국 정당을 위한 활동은 평생 못하게 했습니다.
네. 자, 나머지가 이제 국가안보보장회의에 관한 것인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을 NSC의 당연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배넌 고문에게 힘을 실어준 건데요. 반면에 그동안 당연직이었던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관련 문제가 있을 때만 참석하도록 격하했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직은 마땅히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NSC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주요 기관인데요. 육군 장성 출신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잔 라이스 씨는 말도 안 되는 조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배넌 고문이 해군 장교 출신인 점을 강조하면서 NSC 위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옹호했습니다. 이 배넌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구 성향의 언론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 회장 출신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매일 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월요일에도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한 건이 새로 도입될 때마다 기존의 규제 두 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행정명령은 규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최대 조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서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새 행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규제 불균형을 없애기 원한다며 작은 기업들이 쉽게 사업을 확장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해킹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64%가 어떠한 형태로든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는 18%에서 그동안 약 3배가 늘어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3명 가운데 2명은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이버 공격을 말하는 걸까요?
네, 응답자 투자의 약 40%는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 결제, 그러니까 자신이 산 물건이 아닌데도 누군가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서 물품을 구입해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요. 응답자의 35%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는 16%,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는 13%로 나타났는데요. 비교적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이버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문제는 얼마나 이런 공격을 잘 막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보안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자,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막아줄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12%였고요. 소셜미디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은 9%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두세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인들이 얼마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도 그다지 미국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여러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를 똑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기억력에 의존한다는 응답자가 86%였고 절반 정도만이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둔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고요. 또한 휴대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똑똑한 손 전화기 스마트폰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 역시 25%에 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이버 보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강력한 비밀번호야말로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인터넷 계정마다 각각 다른 안전한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또 비밀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든 터킹의 노래입니다. 체리 체리 레이디 함께 감상해 보시죠.
'Cause I'm, let me take a par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나프타에 대해 재앙적인 무역협정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란 무엇인가?
나프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영어 약자를 딴 말인데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본과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한 경제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협정은 세 나라 교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립, 투자 기회의 증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서 북미 3국을 자유무역권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체결됐는데요.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 비준안 서명 연설을 통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곧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는 걸 의미한다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시작된 나프타는 3개국 간의 관세를 없애서 물품과 용역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첫 단계로 미국과 캐나다가 1989년 1월 1일부로 먼저 시행했고 1992년 말에 멕시코까지 포함된 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사실상 단일 경제권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당시 유럽이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몸집을 키우고 또 일본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가 기지개를 켜자 위기감이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나프타를 탄생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찬반 격론을 불러일으킨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출범을 두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이론가인 이언 플레처는 나프타 찬반 논란을 두고 20세기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자유무역 논쟁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협정이 타결되자마자 각국, 각계 각층의 셈법에 따른 득실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극렬하게 갈렸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노동계와 환경운동가,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대론에 앞장섰는데요.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나프타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기업인 출신으로 1990년대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로스 페로는 멕시코가 미국의 일자리를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로 기업들이 대거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요. 환경운동 쪽에서는 나프타가 각종 환경 규제를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걱정했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 규제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철폐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나프타가 경제, 문화적으로 강국인 미국에 대한 종속을 더 심화시키고 공업과 농업 부문의 격차를 더 벌릴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문화, 경제적 방어막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기치로 내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적도 재앙도 없었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발효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프타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수치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나 미국의 나프타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참담한 결과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동안 3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평균 60% 이상 성장했고요. 수출 역시 미국과 캐나다는 약 3배, 멕시코는 7배의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프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나프타가 재화와 용역의 이동만 허락하고 노동력이나 화폐 이동을 제약하면서 경제력이 월등한 미국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멕시코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 멕시코는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들거나 고가품을 제조할 여력이 안 되고 또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운송도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미국 내 중남미계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 협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제조업의 기반이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멕시코로 대거 빠져나가버렸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세계의 다른 기업들도 공장은 멕시코에 짓고 거기서 나온 물건은 미국과 캐나다에 팔고 있다는 불만인 겁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프타는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 중부의 이른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나프타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뒤흔든 핵심 정책이 바로 나프타 전면 폐기 또는 재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It was called NAFTA, a total disaster. Our jobs dried up.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나프타를 재앙적인 무역협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프타를 재협상해서 미국민의 일자리와 공장을 다시 미국에 되돌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프타가 중단되면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올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더 저렴한 다른 국가로 옮겨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게 이윤 추구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멕시코가 아니라 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로 다시 빠져나가거나 멕시코에 남더라도 더 이상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그만큼 오른 물건 가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의 몫이 될 거라는 분석인데요. 반면에 벌써부터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 정부 요청으로 공장이나 기업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hands down, hands down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hands down means.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야, 이번 주에 테니스 같이 칠래? 라고 하네요. 이에 마이크가 With you? 너랑? 하고 물어보자 제이슨은 Yes, with me. 그래, 나랑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이크가 제이슨의 테니스 실력에 겁을 먹었는지 You're too good. 넌 워낙 뛰어나서 말이야. The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저번에 날 아주 쉽게 이겼잖아.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이슨은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걱정 마. 이번엔 좀 더 쉽게 할게.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Okay, fine. 알겠어. 좋아. Well, I have to say though that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라고 하자 제이슨이 쑥스러운 듯 하하, thanks, 고마워 라고 합니다.
Well, remember today's phrase, hands down.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Today's phrase is hands, H-A-N-D-S, hands, down, D-O-W-N, down, hands, down. This phrase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내 hands down은 아주 쉽게 라는 뜻입니다. So basically, in a competition, if someone wins somebody else very easily, we can say that he or she won hands down.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hands down은 원래 경마에서 온 말인데요. Hands, hands는 손, 그리고 down, down은 아래로 라는 뜻이니까 손을 아래로 내리다 라는 의미가 되죠. 경마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기수는 더는 말을 다그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고삐 잡은 손의 힘을 빼며 느긋하게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다 이긴 경기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 표현이 생긴 것이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So remember that the phrase hands down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Hands down.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렌카의 The Show. 인생과 사랑은 수수께끼 같이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가끔 특정한 개인을 테러 조직원으로 지목합니다. 지목된 이들은 주로 테러 조직의 지도자이거나 이들의 금전적 지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테러를 저질렀거나 테러 분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 확인되면 미국 정부는 이들을 특별 지정 인사 명단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즉각 동결되며 국제적인 금융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 시민이나 기업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미국은 테러 분자나 테러 조직의 자금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1월 초에 미 국무부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창시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 함자 빈 라덴을 테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함자 빈 라덴은 1989년경 태어났습니다. 그 후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알카에다를 이끈 자와히리의 2015년도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이 조직의 공식적인 일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동일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함자 빈 라덴은 미국과 해외 미국인들을 위협했습니다. 또 그는 테러 분자가 단독적으로 미국, 프랑스, 미국 내 이스라엘 관련 시설, 파리 그리고 텔아비브를 겨냥한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또 2016년 여름 함자 빈 라덴은 예멘의 관련 세력과 힘을 합쳐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에 대한 전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테러 활동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함자 빈 라덴을 국제적인 테러 명단에 올렸습니다. 테러 분자와 테러 조직을 지목함으로써 이들을 노출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과 외국의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